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제공받았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밝혔습니다. 발트해 지역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북한으로부터는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예부대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8개 나라는 10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결코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전투 중지는 러시아의 병력 재편성과 탄약 공급을 늘릴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기 수주 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첫 서방국들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근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행사장에서 발생한 폭발 테러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케르만시에서 약 100명의 사망자와 284명의 부상자를 냈던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35명을 이란 내 여러 주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관영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부는 테러 당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던 용의자 2명 중 1명의 신원은 지난달 19일 불법 입국한 타지키스탄 국적자로 확인됐다며 자폭한 다른 용의자에 관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러를 주도한 인물은 압둘라 타지키라는 가명을 쓰는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이란 정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타지키가 지난달 이란에 입국해 자살폭탄 조끼를 만든 뒤 테러 이틀 전인 1일 이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대립각을 세워온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는 이 테러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지난 4일 주장했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은 지난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북부 에르빌 공항 상공에 어제 또다시 무장 드론이 출현했다고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지역 보안당국이 밝혔습니다. 쿠르디스탄 반테러리즘은 이날 성명에서 방공체계가 무장 드론 한 기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인명피해나 기관시설 손상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인 이슬람 저항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에르빌 공항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저항군은 지난 2일에도 이 부대를 겨냥한 무장 드론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던 단체입니다. 한편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지난 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등 외국 군대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철수가 조속히 합의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수다니 총리는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해와 대화의 과정하에 협상을 통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올해도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날 회원국 대사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뒤 성명을 통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역량을 제공하는 계획에 윤곽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 북한과 이란 재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대러 반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의 미콜라 올레슈크 공군사령관과 올렉시 세르피에우 내무차관이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중심가의 한 호텔에 러시아의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올레시네 후보욱 하르키우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튀르키예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시네 후보욱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올해 첫 국방정책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 여부와 별개로 하마스가 북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는 10일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힌 이스라엘 군당국, 한국정보기관과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북한 무기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E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의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살상력이 더 높은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E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하마스가 사용한 F-7의 신관 부분에서 한글 표식이 발견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정원은 8일 동일하게 판단한다며 BOE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NSC 관계자는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과 하마스 간의 군사협력 징후는 보지 못했다며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과 양측의 군사협력이 별개의 사안이란 점을 분명했습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마스와 북한 사이에 군사적으로 협력이 있다는 징후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BOE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하마스 간 직접적인 군사적 협력 가능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 전 현직 당국자는 물론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 사실 자체만을 확인한 한국 국정원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의 적 무기 수집 부대 부사령관인 이단 샤론 케틀러 중령은 지난달 28일 BOE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북한제 F-7 로켓 추진체를 자신들의 대전차 로켓에 장착해 북한 부품으로 신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도 북한 무기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바로치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BOE에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와 폭발물, 총기와 마찬가지로 북한 무기가 이곳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면서도 북한 무기가 직접 하마스에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코브 아미드로르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달 29일 BOE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본다며 적어도 하마스와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들은 항상 협력하고 있는 같은 국가 그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국연합뉴스는 북한과 하마스 사이의 군사적 협력을 알지 못한다는 커비 조정관의 답변을 근거로 미한 양국의 정보 판단에 미묘한 엇박자가 난 듯한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도 이미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하마스의 북한 무기 사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하마스가 북한산 F-7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신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BOE의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해 이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회수한 F-7형 로켓 추진 유탄을 포함해 북한산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될 수 있었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북한 무기가 하마스로 이전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조달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고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n forces have now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in Ukraine several times. We expect Russia will use additional missiles.
우드 차석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황중국 유엔 대사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핵무기 탑재 미사일 시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me experts assess that the missiles fired into Ukraine are KN-23, which the DPRK claims.
황 대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KN-23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는 한국에게는 분명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중 하나는 460km를 날아갔는데 북한의 원산과 한국의 부산 간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제 탄도미사일 실전 사용이 북한의 무기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중요한 기술적,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욱 대담해져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주 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North Korea'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as well as Russia's use of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우리는 또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질과 기술을 포함한 모든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지지한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게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은 무모함과 절망의 신호라며 이는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Russia's use of ballistic missiles from the DPRK is a sign of recklessness and desperation.
우드워드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 사용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오늘 안보리 서방 회원국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stern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repeated the fact that the Russian military is using...
네벤자 대사는 이 정보는 며칠 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언급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미리 확인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차 유엔 대사는 1월 6일에 발표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 2일 하르키우시를 공격한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시각적, 기술적으로 러시아 미사일과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reports from Kharkiv prosecutor's office released on the 6th of January, one ballistic missile from the barrage that hit the city of Kharkiv.
키슬리차 대사는 검찰 대변인은 언론에 잔해를 공개하면서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직경이 약간 더 크고 노즐, 내부 전기선, 후방 부분이 북한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증거라며 잔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앞서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한국,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사국이 아닌 우크라이나가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8개국은 2023년 12월 30일, 2024년 1월 2일과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괴적인 공습을 수차례 감행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공격은 부분적으로 북한에서 조달한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거나 북한에 무기나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개국은 이러한 위반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반이 이루어질 때마다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위반에 기꺼이 가담하는 것은 그 지위를 명백히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8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인 9일 미한일과 EU 등 49개국 외교장관도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1개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토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종료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확대와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란산 무인기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심적인 군사 및 경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많은 동맹국들이 올해 수십억 유로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토는 북한과 이란의 무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년 연속 대량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의 잔인한 캠페인은 우크라이나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재개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설됐으며 나토와 우크라이나 간 공동 논의와 의사결정 및 활동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 정부가 북한 러시아 군사 협력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의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간 지속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정부가 북한의 대러시아 탄도미사일 제공 등 북러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1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진화와 역내 정세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위협과 도전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를 거래하고 러시아가 이 무기를 사용한 것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들 미사일 사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4일과 9일 러시아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49개 나라 외교장관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강하게 규탄했으며 루마니아도 이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악화 속에서 동맹 및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으킨 불법적인 전쟁은 연합국과 나토, 유럽연합 EU, 미국 간 유대를 강화했으며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전 세계적인 협력도 공고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이러한 국가들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 외무부는 또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 간 협력은 신기술과 혁신, 군비 통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 2년 동안 나토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 한국,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이 초청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49개국 외교장관들이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규탄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한일 협력에 맞서 러시아, 북한 등과의 전통적 우호와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를 강력 규탄하는 49개국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48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러시아의 무기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러 간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한일 3국 협력에 맞서 북중러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동참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민간인 1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항상 대화와 협상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며 모든 당사자가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와 협력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책임 있는 두 주요 국가로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중러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무력 사용 시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수사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에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과 9일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우리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 영토 평정을 위한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의 무력 사용을 전제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과 한국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북한의 정직하지 못한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할 때쯤 이미 북한은 그해 6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장 재건 노력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일상적이고 방어적이며 날짜와 활동을 포함해 훈련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북한의 주장도 배격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간, 해상 및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활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미한 양국이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열고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계속된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도발 시 두세 배의 강력한 응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한국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은 미국이나 한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들 일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이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작전 계획을 짜나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작년보다 올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올해 작년에 비해서보다는 도발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북한으로서 봐서도 도발을 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 보수 집권당에 불리한 한국 내 여론 조성 차원에서 도발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두세 배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도발이 있을 때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미한, 미한일 간 정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에 관해선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며 반동사상 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동향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주민 통제라는 부분에선 약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선 북한 체제가 절대적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드는 보고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상황과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 장관은 10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8일에서 9일 군수공장 현지 지도 관련 북한 매체 보도 사진에 등장하는 무기체계는 2022년 4월 북한이 최초로 시험 발사한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 수십 대가 진열된 공장 내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미사일이 길이 약 5m, 사거리 300km 이하인 근거리형 전술 유도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km에서 18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상당량의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러시아에 판매한 사례를 꼽으며 이 미사일 또한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군수공장이 단순히 내부 수요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주문에 따라 구축한 생산체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군수산업은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과 현대화, 생산능력 확장 등을 강조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인 수요도 있겠지만 외부적 수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또 생산의 현대화를 더 이제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 장관은 러북 간 무기 거래 규모와 관련해선 작년 말 기준 컨테이너 약 5천여 개 분량으로 152mm 포탄 기준으로는 약 230만 발, 122mm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 발 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제공에 따른 대가로 군사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작년 11월에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의 수준은 낮으나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지속된다면 위성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국방정책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중국과의 군사대화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숭옌 차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을 만나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체이스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양국 간 국방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제이스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오랫동안 견제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양국 군사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지난달 21일 양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국과 국방 및 군사 당국자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군사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서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약속을 지키며 타이완 무장을 중단하고 타이완 독립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 해에서의 군사력 배치와 도발 행위를 줄이고 개별 국가의 권익 침해와 도발 행위에 대한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며 미국은 항공과 해상 안보 문제의 근원을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하고 일선 부대를 엄격히 단속하며 문제를 과장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아울러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제 분쟁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다며 한국도 유사 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인 탈 인바르 전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 소장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교훈 삼아 한국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지상군의 침투와 별개로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을 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자택에서 BOA와 만난 인바르 전 소장은 최근 서울 방문을 통해 서울이 북한과 매우 가깝고 도심이 매우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just visited recently Seoul and I saw first how close it is this city is to North Korea.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엄청난 양의 포탄과 단거리 로켓, 몇 개의 정확한 미사일만으로도 서울의 민간인 목표물, 심지어 한국 전역의 군사기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인바르 전 소장은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 SAM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미국의 고고도 방어체계, 사드도 배치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대공 미사일 체계 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Korea is now developing its own missile defense system. There's the family of
이어 아이언돔은 이미 10년 이상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검증된 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이는 한국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어 체계로 로켓포 등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서울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 등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이 요격체계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바르 전 소장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을 당시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의 수를 약 1,200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망자는 이스라엘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당국은 당시 아이언돔이 90% 이상에 달하는 하마스의 로켓을 요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바르전 소장은 일부 이스라엘 주민이 로켓 공격으로 피해를 입긴 했지만 아이언돔은 제 역할을 했다며 날아오는 모든 로켓을 동시에 100%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it works. You know, I have to understand that first there is no such thing as 100% system that could
민바르 전 소장은 지난 10월 7일 공격 당시 아이언돔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로 아이언돔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았습니다. 아이언돔은 미리 정해진 도심을 보호하도록 정교하게 고안돼 있기 때문에 바다나 들판 혹은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으로 향하는 로켓은 격추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국장을 지낸 우지 루빈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도 BOE의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모든 로켓을 다 격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언돔이 촘촘하게 차단하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요격률은 100%가 아닌 80에서 95%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You don't stop all of them. It's not hermetic. You always you get a success rate of anywhere between 80%
특히 이것은 방어 체계고 사람에 의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100%가 될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방어 체계가 없다는 것은 대학살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방비 상태에서 텔아비브로 30발의 로켓이 발사된다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쌓이게 될 것이라며 아이언돔이 100% 완벽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인의 삶을 평소와 같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빈 선임연구원은 한국도 한국형 요격체계를 잘 활용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여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동시에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요격체계나 아이언돔이 이를 다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해 만 개의 장사정포 발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 개의 장사정포가 동시에 발사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방어체계뿐 아니라 방공호 등 민간인 대피체계의 중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루빈 선임연구원은 서울에는 지하상가가 마련돼 있고 대피소 표지판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며 이는 옳은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saw how you are preparing Seoul with the passive defense, with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 with the signs of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모든 새 아파트 건물에 강철문과 창문에 강철 셔터가 있는 콘크리트 방공호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루빈 선임연구원은 소개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조기 경보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로켓에 직격탄을 맞더라도 보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탈북민들의 필사적인 탈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매들린 케빈 감독이 올해 미국 감독조합상 다큐 부문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감독조합이 10일 발표한 제76회 미국 감독조합상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 후보에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한 매들린 케빈 감독이 올랐습니다. 조합은 이날 케빈 감독과 함께 보비 와인, 인민의 대통령을 공동 제작한 모제스 부아요와 크리스토퍼 샤프 감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그린 마리우폴의 21을 제작한 미치스라프, 체르노프 감독 등 5개 다큐 영화의 감독 6명을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감독조합은 미국의 영화와 텔레비전 감독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지난 1936년에 설립됐으며 18,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날 후보 발표 소식을 전하며 이 상의 후보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요 매체들도 이날 일제히 아카데미상의 예고편으로 불리는 미국 감독조합상 후보가 발표됐다며 극영화 부문 감독상 후보에 올해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받은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마틴 스코세지 등 쟁쟁한 감독들이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8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감독조합상 후보에 탈북민을 소재로 한 영화의 감독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감독조합은 다음 달 10일 베버리 힐즈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개빈 감독이 제작한 비욘드 유토피아는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북한 탈출, 성공과 강제 북송의 명암, 이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목사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해 1월 세계 독립영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최근엔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 부문 예비 후보에 선정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빈 감독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영화를 통해 미국 사회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그들의 삶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자신이 만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he reality of their lives in South Korea exposed.
아울러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을 비판하며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이 송환 정책을 중단토록 압력을 가하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빈 감독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 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지난해 10월 미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된 데 이어서 지난 9일엔 미국 공영방송 PBS를 통해 미 전역에 방영되었습니다. PBS는 이 영화에 대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탈북민들이 모든 걸 걸고 북한을 탈출한 감동 스토리라고 호평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여러 척이 선체를 맞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새해에도 불법 환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포착됐습니다. 약 50에서 80m 길이의 선박 8척이 각각 2개 무리로 나뉘어 붙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일에는 약 100m 길이의 선박과 60m 길이 선박이 중간에 더 작은 선박을 사이에 둔 채 밀착했고 또 이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도 선박 두 척이 중간에 크레인용 바지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낀 채 선체를 맞댔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중간 보고서에서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는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환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오이는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도 일대에서 포착한 환적 의심 정황만 약 30건 포착했는데 새해에도 벌써 두 건의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등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 발행된 중간 보고서에선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자국 영해 사용을 확대하는 요인에 대한 이전의 평가를 상기한다며 이는 감시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의 많은 화물선이 금수품 하역을 위해 해외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로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안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1도. 남포는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도. 신우주는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이 끼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0도입니다. 강계에는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3도. 개성도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3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1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살펴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5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7도.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6도. 청진도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1도입니다. 네. 선봉은 구름 끼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2도. 김책 맑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4도. 삼지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고 오전 한때 비가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먼바다는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미터, 오후에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제공받았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밝혔습니다. 발트해 지역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정예 부대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8개 나라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결코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전투 중지는 러시아의 병력 재편성과 탄약 공급을 늘릴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기 전 수주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했던 첫 서방국들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최근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 행사장에서 발생했던 폭발 테러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란 정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케르만시에서 약 100명의 사망자와 284명의 부상자를 냈던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35명을 이란 내 여러 주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관영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부는 테러 당시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던 용의자 2명 중 1명의 신원은 지난달 19일 불법 입국한 타지키스탄 국적자로 확인됐다며 자폭한 다른 용의자에 관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러를 주도했던 인물은 압둘라 타지키라는 가명을 쓰는 타지키스탄 국적자였다고 이란 정부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타지키가 지난달 이란에 입국해 자살폭탄 조끼를 만든 뒤 테러 이틀 전인 1일 이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대립각을 세워온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는 이 테러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지난 4일 주장했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은 지난 2020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올해도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날 회원국 대사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이사회 뒤 성명을 통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역량을 제공하는 계획에 윤곽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 북한과 이란 제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대러 반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의 미콜라 올레슈크 공군사령관과 올렉시 세르피에우 내무차관이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중심가의 한 호텔에 러시아의 미사일 두 발이 떨어져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올레시네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튀르키예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시내 후보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이 가자지구 남부의 주도 칸 유니스와 중부 소재 난민촌들의 군사작전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 지하갱도망 파괴를, 남부에서는 하마스 지도자 제거와 인질 구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 팔레스타인 지부는 직원 4명이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 인근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남부 라파에서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오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대량학살 혐의 관련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에 따라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조엔 도너휴 ICJ 소장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1948년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상 기본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남아공의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CPPCG는 대량학살을 국가, 인종, 민족 혹은 종교 집단을 전체 또는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